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John chapter 11 verses 25 and 26.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야기라 또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새 친구가 같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셋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갔더니 이제 그 천사가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너희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왔지만 땅에서는 아마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될 텐데 너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장례식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자기 몸같이 보살피는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또 아빠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친구한테 또 질문했더니 이야기하기를 저도 역시나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었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한테 천사가 물었더니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봐 관이 움직여 살았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처음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이제 누구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삶에 대한 미련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시체가 살아났어 움직여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뭔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가족끼리라도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 밤에 이제 성금요일이니까 같이 이제 간단하게 성찬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포도주스하고 빵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이제 빵과 잔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This is the flesh of Jesus. This is the blood of Jesus.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제 건네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받으면서 I will live for him.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걸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한테 똑같이 전달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앉아 있는 제 아들한테 이제 딱 했죠. I will live for him 하고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옆에 있는 저희 막내 소리한테 이제 똑같이 This is the flesh of Jesus. This is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빵 터졌어요. 그리고는 그 경건했던 분위기가 그다음부터는 웃음 참기 대회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딱 받아들고는 하는 얘기가 I will live forever 그렇게 얘기한 거야.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말 실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전부 다 이제 막 빵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얘기할 때 막 웃음 참느라고 이제 경건한 성찬식은 아니고 이제는 너무 이제 익살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 실수였고 그래서 같이 그냥 뭐 웃고 넘어간 그 시간이었지만 I will live forever.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활주일에 맞는 얘기거든요. 나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점이 혹은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별한 이유와 또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영생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즉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열차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드디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험 정도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시고자 했던 일들, 그리고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냥 죽어가지고 이제 장막집 다 벗어놓고 육체는 이제 다 썩어질 것이고 이제 영혼만 하나님께 가면 된다. 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 이거는 플라토닉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만드셨고 영과 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설적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좀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도 건지는 것, 예수도 건지는 것, 구원은 다 건지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진받았다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나요? 예. 과거적인 구원은 쉽게 정리하자면은 죄의 결과로부터 건진받는 겁니다. 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건진받는 겁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건진받는다는 거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 일평생을 정말 착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늘 도와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사실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조차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 즉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건질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손이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즉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더라도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죠.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은 확보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을 이기고 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또한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소위 무기력한 크리스찬, 아니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 죽으면 천국에는 가.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무기력해. 늘 죄 때문에 지고 살아. 늘 죄에 눌려 살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세는 버티는 거. 버티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기 전까지 아직 살아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죄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거나 아주 근본주의적인 데서는 뭐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 짧은 스커트도 입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왜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왜? 아, 세상은 죄악된 곳인데 거기 물들면 안 되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탈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버티는 거라면, 두 번째는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망할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가지고 가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세만 중요하고 현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버리는 것. 우리는 환난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저 나쁜 놈들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다 불타가지고 다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깨끗이 먼저 들림받아가지고 휴거돼서 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워낙 이 현세에 너무 잘 이제 안착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소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모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측면 남은 것이 있죠. 그럼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즉 죄의 존재로부터도 건진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죄 자체가 없어요.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특별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쪽에 너무 치우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자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어긋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참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타락한 죄의 결과들이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그런 악행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들이 지배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었던 그 죄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열매들이고 결과들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까지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얘네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랐지만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끔찍끔찍한 참상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셨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다 존재 자체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름을 탐앤줄리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탐아 줄리야 잘 들어. 너네 전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내가 먹지 마라고 한 거 먹고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그냥 싹 지워버렸어. 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런 게 무섭잖아요. 웃으면서 내가 다 그냥 깨끗이 지워버렸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연 문이 무지막지한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싹 지워버리고 리셋하고 너희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럼 막 조심하겠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혹시 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하면 됩니까? 아이고 또 망쳤네? 또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처음 두 장하고 마지막 두 장만 떼어가지고 붙이면 완벽한 스토리라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떼서 붙이면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처음 두 장에. 또 마지막 두 장에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거예요. redeem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반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원래 있던 땅과 하늘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세자로 줄이면 뭐죠?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유명한 신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들을 이단이 다 뺏어갔습니다. 뉴에이지 다 뺏어갔죠. 이 세대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고 end of the age예요. end of the world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end of the age. 그러면 뭐가 오죠? new age. 천년왕국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죠. new age, 신천지 이거 다 뺏겨버렸어요. 심지어는 무지개까지 다 뺏겨버렸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회복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적은 그런 것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빼앗아가는 거죠. 근데 그저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과 개념들을 정말 새로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구속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이셨어요. 가면은 음식도 있고요. 그냥 정말 친구 같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그냥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제자들한테 자 우리가 다시금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방금 거기서 사람들 우리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다시 가면 돌 맞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 병들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고 있는 거면은 그럼 낫겠습니다. 왜? 우리도 이제 보면은 한번 잘 자고 나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막 고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고 하면은 아 곧 회복하겠네요. 곧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가서 울면서 맞이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치유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당연히 고쳐주셨을 겁니다.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요? 기적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기적신앙이 있었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이 어떤 부활신앙이라고요?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부활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페이스북 프로필 그 그림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림을 본인이 쓰신 글귀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he resurrection is at the same time past history, present happening, and future hope.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과거에 그러 있었던 히스토리, 그리고 present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함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모두를 다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우리 링컨시티에서 이스터 선라이즈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모스라고 하는 그 식당 옆에 그 이제 피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댁에서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하셨던 그 미국 목사님 매 말씀이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뒤를 가리키면서 뒤에는 이제 우리 그 슬래치 베이 바다거든요. 바다를 가리키면서 이 뒤에 보시라고 이 바다가 있지 않냐고 생각해 보라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기억하는 건조하고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땅을 열심히 기억하면서 그 바다에 뛰어들면 어떡하겠냐고. 졌죠. 물이 깊다면은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 뒤에 있는 슬래치 베이는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닙니다만은 좀 들어가면 좀 깊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든지 간에 그것과 지금 현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함께 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현재가 되고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문드라 머리들지어다, 시편 100편인가요? 저는 이제 그 찬양을 보면은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있었던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의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도 죽음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죽음의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왜? 생명의 왕, 부활의 왕,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시는 거죠. 사망 권세까지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그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바뀐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한 주교가 비숍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솔직히 이야기해 보게, 자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 주교가 담담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울 리가 있는가? 죽음의 강 이편도 죽음의 강 저편도 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땅에서 산뿐 아니라 죽음의 강 그 넘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갇힌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내세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죽음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자가 이미 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왜 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혹은 그들의 슬퍼하시는 모습 때문에 울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금 있는 현재 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빈 무덤 가운데 누가 나의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막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장면은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문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도마처럼 뭐죠? 의심하는 것.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위치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려주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순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의 40일보다 지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지만 약 40일간의 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부활주일은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행복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끝맺음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고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됩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Jesus came back from the dead.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의미라는 겁니다. 혹은 Jesus came back to life. 이것도 온전치 못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Jesus came forward to new life.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것. 이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이제 집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것들을 얻게 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스모그가 없는 로스앤젤레스.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야 로스앤젤레스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이게 포토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로스앤젤레스만 그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푼잡이라고 인도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뒤에 이게 사진의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뒤에 보이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한 100마일 떨어졌는데 여기도 막 너무 공해가 심해가지고 거의 지난 100년 가까이 볼 수가 없었대요. 히말라야 산을.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제가 제 딸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이탈리아 북부의 베니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의 도시.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없고 이제 배들이 운행하지 않고 했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 밑에 이 해초들이 자라나고 그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깨끗해져가지고 물 밑에 바닥까지 보인대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돌고래까지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수완들까지도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것들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타락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병들었고 피조물도 다 지금 이제 썩었고 문제가 심각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 몇 주만 우리가 쉬어도 이렇게 금세 회복되는 것이, 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허락하신 것은 그저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갈 티켓 얻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살라,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들어가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누구를 보내주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믿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안 보고 믿었으면 더 귀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보다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고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아 이건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릴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그 에이전트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원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그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 생각하며 상기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